우리 눈에 분비되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눈물. 기초눈물은 항상 눈에 촉촉이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반사눈물. 눈에 티 같은 것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이죠. 이 두 가지는 안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마르면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죠. 셋째는 정서적 눈물입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 분비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상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흥미로운 것은 정서적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좋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웃음이 좋지만 눈물을 흘리는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영육간에 유익합니다.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을 더 많이 흘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 눈물이 바로 신앙생활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차가 있지만 대개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 눈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눈물의 사람이죠. 예레미야 두말할 거 없죠. 베드로, 회개하고 평생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우시며, 울다라는 동사가 있네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거든요. 클라이오는 그냥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울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감람산 기슭에 세워져 있어요. 그 이름은 눈물교회, 라틴어로 도미누스 플레비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이 우셨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것을 생생하게 기념하는 교회당이지요. 그래서 건물을 보면 꼭 눈물방울 같이 생겼죠. 성경 기록상 예수님이 우신 게 오늘 본문의 경우만은 아니죠. 두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아마도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기록상으로 세 번이죠. 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눈물을 흘리셨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때로는 불쌍한 무리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어때요? 나약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그러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눈물은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약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 때문에 우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처럼 또 신앙의 선배들처럼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눈물을 많이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과연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메시아로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 또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려는 시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겁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은 유월절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온통 흥분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배경이 있기는 하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방해보자, 나라를 독립해보자, 뭐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동상이몽인 셈이지요. 예루살렘은 그때 유월절절에 맞아 한껏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잖아요. 게다가 나라의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흥청거리는 군중으로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겉으로는 명절을 맞이해서 희희낙낙하고 좋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지와 죄악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 무척 슬프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며칠 후면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구세주 메시아를 배척한 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새까맣게 모르는 채 희희낙낙하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 한심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며시 군중으로부터 빠져나와 감람산 산기슭 중통에서 예루살렘 성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셨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고 골짜기에서 약간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턱에서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눈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지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짓밟히고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마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태세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화의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만 배척하니까 별 수 없는 거지요. 44절 하반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뭐예요?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셨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배척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나설 태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43절 44절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곧 닥칠 미래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은 토성, 예전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냐 하면 고대의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성이 있으면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그 성과 그 바로 바깥에 이게 언덕 같은 걸 이렇게 쌓아요. 비스듬히.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성을 완전히 포위했으니까 가둬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 그래서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뭐예요? 바로 이방의 군대가 포위하고 가둬놓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까지 다 학살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 이렇게 돌을 쌓는데 완전히 부서진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됐죠. 역사 속에서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성을 포위하고 아예 출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갇혔어요. 그때도 마침 유월절 시즌이라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약 110만 명이 전염병으로 굶주림으로 성 안에 갇혀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대 예루살렘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예, 평소에 거주자 숫자가 그건 아니고 유월절이 되면 지방에서도 무수히 올라와요.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무수히 몰려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비규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극의 흔적이 지금 예루살렘 현지에 남아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어떤 건물이 서 있습니까? 이슬람의 성전, 황금사원이 서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니 기가 막히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전의 서쪽 벽체 일부, 정확하게 말하면 축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일부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일부러 남겨놨대요. 왜냐하면 싹 없어지면은 과거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대가 파괴했다는 증거가 없어지니까, 잊혀지니까 그 증거로서 일부를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 벽체, 그게 바로 뭐예요?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마를 대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을 내려오실 때 장차 있을 이 비극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몰라요. 죄악 중에 희희낙낙해요. 구원자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비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각오가 담긴 비장한 그러면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을 흘렸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 눈물이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연대까지 말씀드렸어요. AD 70년.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의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보다 더 비참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닥쳐오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다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안타깝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고 다 심판받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정죄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비참한가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죠. 그 중에서 계시록 20장 13,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차례차례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기초자료가 뭐냐면 행위책에 기록된 본인의 모든 행위들이에요. 거기에는 죄상이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야. 딱 들이대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겠어요? 뭐라고 피해가겠어요? 꼼짝없이 심판을 받는데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다 사함받은 사람은 염려 없죠. 정죄 심판에서 구원받았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과 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사망과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래요. 왜 둘째 사망이래요? 육체의 사망 이후에 또 사망이 있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다. 둘째 사망. 그거는 불못이라. 불못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시뻘겋게 그렇게 달군 큰 대못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불로 된 연못이에요. 불로 된 연못. Fiery Lake, 불로 된 연못인 것입니다. 그곳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누가 그래요? 끝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지옥 형벌을 면케하시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불쌍하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건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배척하고 불신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을 그들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십자가에 불합당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 역시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그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통곡 소리를 멈추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깨닫고 그 눈물에 공감하고 그래서 나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눈물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흘릴 눈물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소개해드리면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헌신의 눈물입니다. 차례차례 보죠. 첫째, 회개의 눈물이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당연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답답하구나, 그런 예수님의 심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며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죄인 입장 불가. 죄인 입장 불가. 옛날 어렸을 적 영화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입간판이 서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미성년 영자 입장 불가. 그죠? 근데 몰래 사복 입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국은 사복 입고 못 들어가요. 죄인 입장 불가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입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어 인간 중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의인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가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돼. 천국에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인해서 때때로 실수해요.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해져요. 우리의 인격도 삶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 신분을 갖추지만 구체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눈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실컷 울고 나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해서 말하면 비가 온 후에 얼마나 청명해요. 그리고 무지개가 영롱하게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의 영롱한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축복과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인데 그는 평소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번번이 거부했어요. 불신 청년이죠. 그런데 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정밀 진찰하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지독한 병균에 감염되어서 당장 내일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둘 다 추출해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결정하세요.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 안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수술하면 두 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청년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보게, 이번 기회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믿어야 본전 아닌가. 지금 무슨 대안이 있어? 다른 방법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나 기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부르고 기도해봐. 마지막으로 매달려보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염치가 없었지만 별 수 없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돼요? 안 되지. 답답하기만 하죠. 꽉 막힌 것처럼. 그래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중심을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납니다. 하나하나 마치 주마등처럼 팍 스쳐가면서 자신의 그 잊혀졌던 죄가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눈물이 나지요. 기도의 문이 열리죠. 시컷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내일 내가 수술 받아야 되지만 됐어.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 비록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영안이 열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으니 됐어.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사가 수술 전에 다시 한번 진찰을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전날까지 지독한 병균이 가득 차 있었는데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개의 눈물이 그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고 치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불안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체크하면 다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울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울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없어요. 울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도 회개의 눈물로 구원의 은혜, 치유와 회복, 승리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 주신 것도 은혜,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도 은혜, 넉넉하든 빠듯하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은혜,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은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죠. 사순절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143장 옛말인가 날 위하여 있잖아요. 아이삭 왓츠가 작사한 찬송가인데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주님 앞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보배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역사예요. 하나님의 하나 한 번 은혜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시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림으로 은혜 위에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의 눈물을 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도 귀하고 감사의 눈물도 귀하지만 가장 고상한 눈물은 헌신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을 닮은 눈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눈물이에요.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 만민을 위한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만민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세계 만민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런 헌신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보세요. 늘 눈물 흘렸잖아요. 그에게 무슨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요? 울보. 울보였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돼. 거룩한 울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찔찔 짜는 울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우는 거룩한 울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1장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뺨에 흐를 정도니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 겁니까?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커 울고 나면 어때요? 눈이 퉁퉁 붓잖아요. 눈이 상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사도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그는 눈물의 사람이 됐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넘어서 헌신의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과 바울서신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사도바울의 눈물이 자주 나와요. 그 중에서 빌립보 3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사도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 죄에 빠졌어. 불신자들 볼 때 멸망으로 가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런 헌신의 눈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멸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 눈물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나라가 다 종교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5분의 1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교회 역사상 쉽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신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시죠? 그는 공식적인 선교사 입국 전에 들어왔다가 순교한 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선교사 최초 누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1885년 부활절 아침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훨씬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본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배를 타고 백령도 쪽에 도착해서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갔어요. 야, 조선 땅이 있구나. 조선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야, 내가 이제 조선을 품고 기도하고 조선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언어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조선 땅을 향해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너럴 상선 그것을 타고 옵니다. 제너럴 서만 샤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인데 상선이었어요. 근데 입국하려고 했지만 상륙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조정에서. 그 당시 쇄국 정책이었죠. 그래서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문 성경이라도 몇 권 전해주고 싶어 배에 내렸다가 그만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지요. 그는 본래 영국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 안에 잘 자라 24세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 아내는 캐롤라인, 대지주의 딸이었어요. 평생 호강할 수 있는, 뭐 예수님 믿고 호강이 되잖아요. 그런데 토머스 선교사와 결혼해서 헌신하고 중국 상하이로 파송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을까요? 중국에 온 지 4개월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며칠 동안 출장을 갔다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 중인 아내가 선혈이 낭장 가운데 숨져 있었던 겁니다. 아기도 죽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가 같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점점은 선교사가 어떻게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위한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조산 땅으로 향하게 됐다. 그래서 제누를 샤마노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26세. 하지만 그의 눈물은 결코 허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을 친 관군 박춘권은 후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부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요즘에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한문 성경 몇 권이 어떤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그것이 전해지고 그래서 한 집에 도배지로 온통 방에 그렇게 붙였는데 그거를 보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됐죠. 널다리 교회. 그게 평양 장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장대형 교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평양 대부흥 1907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일제강점기에 너무너무 고초당했던 우리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 눈물의 열매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일제 말기 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돼요? 할 수 없죠. 버텼죠. 그런데 너무 강압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조선교회는 단체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단호히 거부했는데 그냥 놔둬요. 체포에다가 문초하고 투옥하고 그래서 다섯 차례 걸쳐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갇히고 5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하고 1년 전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됐죠. 그는 그렇게 체포되고 문초당하고 감옥에 드나들면서 항상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죄악에 물든 조선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신사참배 굴복한 이 땅의 당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열매를 맺어 해방이 되었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겉으로 보면 부요해졌죠. 다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멸망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과 우상 숭배에 물든 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호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만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눈물은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엄청난 능력의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의 눈물은 그치고 기쁨과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암주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과연 내가 우리가 흘린 눈물은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눈물, 통곡 기억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파묻혀 육신의 것만 생각하며 정신없이 살았던 저희들, 사순절 절기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흘리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눈물을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헌신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이웃, 가족, 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만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호소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눈물의 열매들이 곳곳에 맺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